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좀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지한 게으름의 폐해. 그런데 영어 제목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영어의 제목은 폐해를 제가 The Evil로 했습니다. Evil. Evil of stupid laziness. 왜 무지하다면 영어로는 ignorant인데 왜 stupid라는 썼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게으름 그러면 게으름이 무엇인지는 다 압니다. 어린아이도 압니다. 다 압니다. 성도들에게 게으름은 무지의 결과입니다. 이 무지라는 것은 아까 영어로 제가 stupid, stupidity 이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이 무지함의 그 무지한 게으름이 주는 폐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폐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미혹은 뭐냐면 그렇게 게으르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의 미혹입니다. 그러나 폐해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악함, 그러니까 영어로는 wickedness, wicked, 악함. 악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우리가 받은 거룩한 책임에 대해서 직무유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2020년 1월 첫 번째 주일날 말씀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제가 그거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일날은 경작하라 지키라 일하라는 거죠.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우리 폴 교수님이 설교하셨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무지한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폐해가 어떠한지를 살펴봅니다. 자, 이게 무지 그러면요 무지면 없을 무자 알지자인데 이걸 구구사전을 보게 되면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이 없음, 무식한 거죠. 두 번째는 미련하고 어리석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지하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과 또 동시에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무지와 비슷한 단어가 무식이 있습니다. 무식. 이것도 없을 무지에다가 알식, 식인데 근데 우리가 무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거는 뭐냐면 그냥 지식이나 식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식의 반대말이 뭡니까? 유식이죠. 유식. 유식하다. 저 사람 참 유식하다 하면 학문 있고 견식이 높다. 그럼 무지의 반대말이 뭡니까? 유지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 무지의 반대말은 우리가 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의 반대말은 오히려 지혜와 명철로 나옵니다. 제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예를 제가 지금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의 반대말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 언약으로 소유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장 마음을 아파하시며 괴로워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의 무지입니다. 무지. 무지는 뭐냐면 알지도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가켜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무지인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계시의 말씀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서 설명한 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 무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많은데 그중에 한 예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우리 주님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적국의 이 전쟁이 오는 소리를 들을 때 뭐 이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고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를 가만히 면면을 제가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종교 면면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정교한 노력에 의한 구성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적인 관점과 노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계시의 신앙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삶의 그 모습과 행동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 저자는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전적으로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삶도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한 예를 또 들면 많은데 왕과 선지자인 이 왕 다윗이 기록된 시편 40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읽어드리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는 안 드렸습니까? 엄청 많이 드렸죠.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 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성경 볼 때 아 주의 법이 내 심 중에 있으니까 아 평소에 이 성경 말씀을 심 중에 했다 단순히 생각했는데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문맥을 보게 되면 주의 법이 나의 심 중에 있나이다 그 말하면 나에 대하여 이 계시된 말씀에 기록된 거 이 기록된 것이 나의 심 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에 그대로 인용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부분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쭉 나오시면서 그 다음에 6절에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계시의 말씀 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 스토리 아시죠? 거기에서 정말 시장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드신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자기 자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기록된 것에 대해서 무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무지의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지의 여유가 없습니다. 무식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을 필요가 없고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지의 폐해는 이 알지 못하고 미련한 것의 폐해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정도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고 결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무지의 폐해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에 그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예를 들고 싶은데 제가 어느 책에서 글을 읽다가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글인데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하버드대학 교수를 5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칼브레스라는 사람인데 제가 주보에다가는 존 케네스 칼브레스라고 했고 2006년도까지 사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 칼베스 박사의 그 업적 중에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 경제적인 그 연관성,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에 놀라운 게 뭐냐면, 저도 그 책에서 봤는데, 이 칼브레스의 그 연구 업적이 왜 이렇게 대단하냐면, 미국이 지금은 잘 모르겠는다고 말하면 그건 이제 또 다른 얘기고, 미국은 옛날에 참 좋은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부자 나라로서 개발 도상 국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참 많은 원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원조를 하는 그 정책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칼브레스 박사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 칼브레스가 그 한 비유를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그 서구 선진국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 개척지 아프리카 나라에 상륙했습니다. 상륙해가지고 해변가에서 나와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렇게 두루 살펴보는데, 그 아이들이 공기 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어렸을 때 공기 죽기 하죠. 이렇게 이거 공기 죽기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도 한다. 그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서양 사람들은 공기죽기 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공기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공기죽기의 이 공기돌들이 이상해, 모양이. 그래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두 순도 높은 다이아몬드 돌입니다. 이 공기돌만한 다이아몬드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할 필요 없죠. 그죠? 너무 많다는 거 알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싸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서구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 다이아몬드 원석 갖고 이게 공깃돌 하는 거 보면서 기겁했습니다. 놀랬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자제하고 묘책을 냈습니다. 자기가 타고 온 배로 가서 눈깔 사탕이 가득 들은 큰 통을 들고 와가지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입에다 하나 딱 넣어서 먹고, 먼저 먹고 아이들 입에다가 눈깔 사탕 하나씩 딱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평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깔 사탕을 먹어본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달고 향내가 나고 신비롭고 황홀한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다가 M&M 초콜릿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어느 집에서 살고 있을 때, 누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안 잊혀져요. 어렸을 때 누가 그 미국의 과자 M&M 초콜릿을 우리 집에 선물해서 제가 뜯어가지고 M&M 초콜릿이 뭐 노랗고 빨갛고 동그란 게 지금 똑같아요, 모양이. 그것을 입에 딱 먹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 마음에 M&M 초콜릿을 평생 먹었으면 좋겠다. 지금 M&M 초콜릿은 뭐 가도 사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눈가 사탕이 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황홀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그 눈가 사탕 더 얻어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아빠 입에다가 하나, 엄마 입에다 하나, 그러니까 형제 입에다 하나, 자매 입에다 하나씩 넣어주니까 모두 다 난리 법석했습니다. 그래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할 것이 다 와서 그 사탕, 이 눈깔 사탕을 먹으려고 다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 사탕 맛을 들인 후에 이제 무상으로 주는 거, 무상 원조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대가를 지불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대가를 지불할 돈이 없어요.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는. 그래서 아주 애간장이 탔습니다. 사탕을 먹고 싶은데. 그때 그들에게 제안하는 게 뭐냐면 물물교환입니다. 사탕 하나를과 공깃돌 하나를 바꿀 수 있다 하니까 이 공깃돌만한 다이아몬드 돌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이 공깃돌만한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싼지를 모르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탕 하나고 바꾸면서 그것도 대단히 고맙다고 여러 번 절까지 하면서 받아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칼브레스 박사의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칼브레스 박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선진국들이 교묘한 전략으로 미개한 국가들에게 사탕알 같은 물건들, 얼마나 물건이 편리합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소유한 가치를 모르고 그 소중한 그 원자재, 이 자연자원을 헐값에 넘긴다고 설명한 겁니다. 즉 선진국들이 미개한 나라의 소중한 자원을 값싸게 착취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그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보르네오 섬이죠. 거기에 단기 선교를 3년에 걸쳐서 갔습니다. 여름에 갔는데 그 보르네오 섬 그 원주민 마을의 그 정글에 고무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고무나무 액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고무를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고무 공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때 그 인도네시아의 이게 정글이니까 원주민이죠. 그 원주민의 마을의 가장이 이 모기와 곤충이 들끓는 이 숲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고무나무의 원액을 채취하면 이게 두 판 쫄쫄쫄 흐르니까 이 두 판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정확하게 하는 건 한 몇백 원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가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선교사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값싸게 원자재를 가져가면 좀 이윤을 남기면 이 원주민들 위해서 좀 복지를 위해서 좀 뭔가 투자를 해야지 않겠냐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뭐 갈브레이스 박사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갈브레이스 박사는 선진국들이 이 가난한 나라, 이 미개한 나라를 원자재를 헐값에 그냥 가져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공해서 비싸게 팔아서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걸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이 다이아몬드 이 공깃돌의 그 가치를 모르는 그 원주민과 같은 사람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도 그렇게 아닌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여 실상 아무런 가치 없고 사탕알밖에 가치도 안 되는 세상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달콤하고 쾌락적인 거에 대해서 그냥 헐값에 넘겨버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자 그러면 이제 제 질문이 뭐냐면 이제 자 그럼 하나님 백성 성도로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 있느냐 생각하니까 많은데 첫 번째 제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시간 이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할 때의 그때 시간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속한 성도로서의 시간은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한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할 때 그 시간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속한 성도로서의 시간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릅니까?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0절 말씀 읽어드리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도 우리는요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한테 쓴 글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42절에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는 이름으로 또는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자 믿음이 없이는 저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면요 육체에 거하고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영혼이 육체를 떠나버리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모든 걸 다 아는데 왜 믿음을 갖습니까? 왜 믿음 가지려고 열심히 그때 노력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은 육체 안에 거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게 뭐였냐면 시간과 공간에다가 플러스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육체와 정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체력과 정신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정신이 약간 멀쩡한 것 같죠? 아프거나 또 나중에는 임종의 단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하게 되면 정신이 해롱해롱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체력과 정상적인 정신력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걷고 움직일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재미와 향락과 쾌락을 집착하여 자신의 소중한 체력과 정신력을 소진하는 것은 무지한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그 폐해는 대단히 큽니다. 나중에 지극히 후회가 되는 그런 게으름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부담되는 게 날마다입니다. 데일리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딸 것이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열정과 부진함으로 주님을 따라간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면 추상적이어서 사람들이 너무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여기서 또 조심할 게 뭐냐면 되게 이렇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하게 되면 모든 게 내 책임인 것 같습니다. 자기 책임. 자기가 못 따라가면 자기 책임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따르게 하는 자와 따르는 자와 공동 연대 책임입니다. 따르게 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주님이 직무유기 할까 봐. 따르게 하는 자와 따르는 자는 공동 연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따르게 하는 자가 알아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열정과 부지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성실함과 근면만이 아니라 지혜와 함께 이루어지자는 겁니다. 즉 체력과 정신력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보면 매 스케줄 여러분 다이어리 보게 되면 정말 자질구레한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액티비티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같이 이렇게 좀 평범한 사람도 다이어리를 보게 되면 빼꼼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게 쭉 일정이 있고 연락할 게 있고 막 미팅이 있는데 일의 중요도와 일의 시급도에 따라서 지혜롭게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라면서 게으름 피우면서 주님 제가 일 잘하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제가 주님의 그래도 주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할 말 없지만 제가 안 주십니다. 주님 일을 잘하도록 지혜와 명철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일하는 사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안일함과 게으름을 물리치고 열정과 부지런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좀 많이 들려다가 시간 때문에 못 들으면 그래도 그냥 생각난 김에 들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이게 실제 간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업가의 간증입니다. 지금 안 만난 지 오래됐지만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사업가의 비전,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사업가의 entrepreneur, 이 사업가의 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자본이 없어요. 돈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염두가 나지 않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업가 되고 싶은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참 꾸준히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머릿속에 강하게 드는 생각이 저는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런 강하게 이겁니다. 강하게 든 생각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무엇부터 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렇게 질문이 딱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적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고안고안하다가 이분이 포장마차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정과 부지런을 가지고 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마침내 사업가의 꿈을 이뤘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학생이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한 학생이 이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지만 처음부터 공부가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지. 아니 그 우리 바울이 그 애리 공부 쉬워요? 나도 학교 다녀서 공부를 했지만 뭐 쉬운 공부는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힘드니까 나 공부 내려놓겠다.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내려놨는데 또 이분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업에 좋은 성적을 내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지혜가 오겠습니까? 지혜가 안 옵니다. 원하는 지혜는 무지개처럼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가면 멀리 가고 가까이 멀리 가서 손에 안 잡혀요. 원하는 지혜는. 그러나 몸이 쑤시고 마음이 힘들어도 공부를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여기서 서름이 북받쳐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 게으름과 이 부지런함에서 이 차이점을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한 것은 18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자 또 설교자인 우리 존 위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말이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 조지 위필드가 말하기를 나는 썩어서 죽느니 달아서 죽겠다. 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내 몸이 좀 달아서 없어지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꿈과 비전이 있지만 아니라고 게으른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그리고 아프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께 질문할 때 내가 만일 너를 세상에 계속 남아있게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질문의 요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은 서글라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자주 했죠. 하나님의 백성 서글라와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경우가 다릅니다. 시편 73편에 그 아삽이 그 쓴 시를 다 읽을 수 없지만 3절에서 6절과 12절 읽어드리면 아삽이 말하기를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 다음에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다. 이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풀어나온다. 그건 결말은 우리가 뭐라는 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도로서 소유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체력과 정신력은 다이아몬드 덩어리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더 소중합니까? 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뭐겠어요?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 다이아몬드요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이게 있어요. 얘가. 여러분 내가 이건 과학입니다. 이 천문학에서 발견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다이아몬드로 구성된 행성이 있습니다. 천문학 연구에서 발견된 것으로 대략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졌습니다. 빛이 40년 가는 거리입니다.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져 있고 반경이 지구의 두 배입니다. 반경이 지구의 두 배고 그다음 개자리 쪽에 크랩 개 우리가 하늘에 개자리 있죠. 개자리에 별마다 위치를 붙였는데 55E라고 붙인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지표면이 대부분 다이아몬드와 흑연 형태로 탄소로 구성됐다고 추정되는 태양계 외 행성이라고 천문학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지금 또 뭐 별 생각이 다는데 여기서 40광년 떨어진 그 별에 가면 모든 게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하여튼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 체력과 정신력은 이 다이아몬드가 소중하다. 제가 그걸 말한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오늘의 요점입니다. 자,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지극히 소중한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 체력과 정신력,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과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 다음에 성도로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기도.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 있는 성도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주신 게 성령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서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여러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늦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제가 누가 보면 19장 20절 27절은 이게 종말론적인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성령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은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려면 그 앞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죠. 그죠? 근데 누가복음 그 앞부분에 그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는 뽕나무, 그때는 뽕나무인데 지금 무화과나무로 바꿨는데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정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가는 여정에서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 그의 집에 머무십니다.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이면 세리장은요 이 끔찍한 죄인입니다. 저주하면서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 게 매우 파격적입니다. 정작 이 삭개오 자신도 나사렛 예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머물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집에서 머무시겠다는 말씀에 깜짝 놀라서 19장 6절에 보게 되면 급히 내려와 뽕나무 무화과나무 올라갔다가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하거늘. 자, 삭개오의 그 민첩함, 삭개오의 이 부지런함을 우리 주님은 미리 아시고 그의 집에서 머무시는 것으로 청했습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있는데 저도 봤는데 착하고 착하게 보이지만 아니라고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죄 가운데 있지만 명민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누굴 택하겠습니까? 각자 사람마다 다르고 또 하나 질문할게요. 착하게 보이지만 게으르고 무능하고 또 한 사람은 죄 가운데 있지만 부지런하고 유능한 자가 있으면 누구한테 일을 맡기겠습니까? 내 트랩에 넘어가지 마세요. 물론 착하고 유능한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착하고 유능한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겁니다. 자, 삭개오는 소문을 들어서 궁금한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키가 작아서 애호스러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앞서 달려가서 그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 그의 갈급한 심령을 주목하셔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영어의 NIV 성경 보면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거나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고찰, 성서 신앙은 뭐냐면 이게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고찰 보게 되면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말을 많이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 말은 이렇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도록 되어 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하셨다. 삭개오의 결정과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열정과 열 문화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는 좀 돈이 있겠죠? 그냥 집에 들어갔어요. 가지고 우리 주님 드시도록 식사를 많은 걸 차렸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상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이 열정과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물론 모르죠. 아무도 기록 안 됐겠으니까. 무서운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말씀을 깊이 이 새긴 사람이 저는 삭개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됩시다. 이게 지금 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자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삭개오의 집에서 열종 열 문화의 비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 비유의 목적은 제가 본문이 길어서 20절부터 읽었습니다. 19장 1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얘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자, 위대한 선지자 나사렛 예수가 일어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를 당장에 서열 것이라는 그 기대를 그들의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어떤 귀인이 뭐냐면 이게 노블 태생의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열종을 불러 열 문화 한 열 문화를 그 한 종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먼저입니까? 열문화의 비유가 먼저입니까? 열문화의 비유가 먼저입니다. 지금 삭개오 집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사람들마다 이 능력에 따라 이 달란트를 다르게 해주셨지만 이 열문화의 이 비유는 종 하나당 한 문화씩 똑같이 한 문화씩 준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하게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60문화라고 합니다. 60문화. 문화. 근데 1문화는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는 월급이니까 100일치 1급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뭐냐면 60 곱하기 100이니까 6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는 엄청 큰 거죠. 지금 달란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 달란트는 6천일 동안 노동자 일하는 월급인데 어떻게 매일 일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 이제 좀 하루 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계산하게 되면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게 봉급입니다. 이 한 달란트가. 그러나 한 문화는 100일치에 해당되는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이 아주 특이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왕위를 가지려고 그 귀인이 떠났는데 그 백성은 그 귀인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문화씩 받은 한 종들이 주인의 말도 일하기에 불안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종들은 주인의 말대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라. 내가 열정과 노력으로 장사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마냥 영원하지가 않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라거나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위하여 노력해라. 그래서 우리 종들은 이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서 자신의 주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자신에게 부여한 자원을 활용하여 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화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아보고자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은 만왕의 왕 심판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는 일꾼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어떻게 일하였는지 평가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많고 방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종들이 고난과 위험에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하였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첫째 종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의 칭찬입니다. 착하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면서 열 골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줄 때는 상급과 책임을 동시에 주는 겁니다. 상급과 책임, 열 골 권세. 그 다음에 둘째 종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는데 그에게도 주님의 칭찬과 그리고 상급과 책임을 그대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빨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과 22절에 보게 되면 자, 20절을 제가 오늘 요제인데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을 쌓아 두었나이다. 자, 그 종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무서워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종은 정작 주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섭죠? 주인이 돌아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주인이 돌아온 것을 무서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심 생각하기를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많은 백성들이 그가 왕됨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가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다. 여러분 현대 교회 안에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면 뭔 소리냐 도대체? 맨날 그 소리 이렇게 판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냐? 라고 의미시하거나 또 현대 교회를 보게 되면요, 주님의 재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약간 좀 직구준면이 있어가지고 저 자신도 그러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속으로, 물론 이제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아, 지금 이때가 아닙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께서 받은 한 문화, 지극히 작은 것이죠. 물론 이제 달란트 배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00일치 월급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건을 싸서 보관합니다. 그러한 종들은 주인에 대하여 삐뚤어진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종이 주인에게 삐뚤어진 견해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종이 신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의 성공 여부를 놓고 왈가부합니다. 저희 교회, 우리 서부장로교회는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항상 연약하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로 잘못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을 해도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뭐 크게 뭐 기하겠냐, 재력과 인력도 한정이 돼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젊어가지고 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을 제가 데려다가 열 살이면 데리고 훈련시켜가지고 2주라도 시간을 빼가지고 단기 선교도 가고, 고시만이 굴뚝 같지만 다들 먹고 사는데 바쁜데, 그렇게 하면 내가 되나, 마음 약해서 말도 못 꺼내고 입만 있겠고, 그것도 갔다 와봤자 해서 뭐 선교에 큰 기회를 하겠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는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에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냐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제가 이게 생각이 바뀐 게 그겁니다. 능력이 적으면 적은 대로 가지고 그 계란 갖고 바위를 치듯이 치는 겁니다. 우리의 신실함을 심을 보는 거지, 신실함을 성실하고 신실한 걸 보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많았고 뭐 재력이 뛰어나고 인력이 빵빵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제가 이 부분에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종들이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그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그 일하면서 교회 헌금도 하고 하지만, 제가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돈 그 100불, 200불, 300불이 얼마나 그 벌기가 힘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는 사람이고. 자, 26절 27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나겠습니다. 자, 26절 건너뛰어서, 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나오셨어요. 여리고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올라가서 들어왔을 때 첫 그날 주일날이 호산나 주일입니다. 아, 호산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그 고난주간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은 그 주간 동안에 해만 지면 예루살렘 성 밖을 나오셨어요.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지만 밤에는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나오면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딱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열 문화 비유의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앵글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거는 아니고, 달란트 비유는요, 여러분들 그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 하나님 특별히 불러가지고 하는 그 달란트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열 문화는요,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다릅니다. 자, 주님께 받은 한 달란트, 육신문화죠. 육신문화. 육신문화를 땅에 감추어둔 무지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마태복음 25장 26절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겁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9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영적 빈익빈 부익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 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게 빈익빈 부익부는 제가 이 말씀에도 상처받아가지고 귀 안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아주 제가 아주 뭐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라니까. 세상이나 있는 자한테 받아서 가난한 사람 줘야 되지. 있는 사람이 더 주고 가난한 사람 뺏어. 이런 경제법칙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의 병폐인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라 영적 빈익빈 부익부 원리를 가리킨 겁니다. 제가 이제 짧게 이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각자에게 다이아몬드만 더 소중한 이 가치의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문화를 주셨어요. 문화 한 문화씩. 그 사실을 혹시 모른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기록된 성경에 당신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도로서 이 자기 자신에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그리고 계속해서 부여되고 있는 또 앞으로 부여될 그 은사와 재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헌신과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실하게 활용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며 그 심령이 부여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재능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헌신과 봉사의 기회가 시시하게 보인다고 소홀히 여기면 그나마 받았던 은혜와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며 나중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로 전락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있는 자에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 더 없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원수들의 무리에 포함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27절의 그 이야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는 동안에 시간과 공간,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성령과 기도의 능력은 지극히 소중한 가치, 이 가치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꼭 교회에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적절한 쉼과 열심의 노력이 잘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쉬는 거 제가 하루 놀고 하루 쉬는 거 말했잖아요. 적절한 쉼은 부지런함에서 온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요. 젊은 형제 자매들이요. 내가 생각보단 어마어마한 체력과 정신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많은 부분들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한 게으름을 탈피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관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할 때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관 롤러코스터 타듯이 쭉 올랐다 툭 떨어지고 툭 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충 일을 때우며 안일한 게으름의 함정에 붙잡힌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무지하고 안일한 게으름은 악함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정욕입니다. 정욕. 정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걸 또 제 안에서 교정을 했습니다. 영과 혼과 육에 깊이 이 파들어온 그런 그 무지한 게으름을 찾아서 분별하여 그것을 단호히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게으름 있죠. 아니라고 게으름. 게으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어떤 우리 알고 있는 권사님이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둘 있어요. 그분이. 근데 둘째 아들과 셋째가 좀 헷갈려요 지금은요. 근데 그분 권사님 집에 지하에 그 피트니스를 꾸며놨어요. 집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안에 내려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아령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녀석이 시간만 나면 내려가지고 막 그 권사님은 자기는 상상도 못하는 무거운 거를 번쩍번쩍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지하실에서 그러다가 그 아들 이름에서 아가야, 저기 지금 저기 쓰레기 쓰레기가 수거한 날이니까 쓰레기통을 밖으로 꺼내놔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쓰레기통 끌고 가는데 막 그 무거워가지고 막 낑낑대면서 그러고 갔다가 이렇게 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할게. 화가 나니까 그럼 엄마가 해. 뭐 들어가니까 자기가 들고 나도 그냥 하나도 안 무겁고 취직해서 갖다 놓는데 그렇게 막 엽기를 들은 애가 쓰레기통 하나 갖다 놓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이러가니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 아들에게 그 착각입니다. 착각. 그게 바로 게으름인데 안일함과 게으름은 로키 산맥처럼 커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하겠다고 행동 옮기면 봄 눈눈짓이 사라지면 너무 쉽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자,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은 의외로 너무도 쉽다. 왜냐, 행동을 취하면. 안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어저께 제가 말씀 나눈 것도 이 말과 게으름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자기 가정을 잘 지키고 일터와 직장에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이 손을 쫓고 두 사람을 말 쫓는 그런 은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 노동은요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을 범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동산을 경작하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일하기가 더 힘든 겁니다. 빡빡한 겁니다. 일 자체가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교회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면서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었는데 꼭 안일한 게으름, 이 무지한 게으름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완전히 제거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열정과 부지런을 갖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기쁨, 그 은혜, 그게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제가 1월 달에 이어서 나가는 건데 우리가 한 해 이제 1월 달이 이제 마무리합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운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약간 좀 흔들린다, 지금쯤 흔들린다지라도 다시 한번 자세를 고쳐 잡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전신을 받습니다. 우리 제 안에 있는 이 무지한 게으름을 찾아서 분별하여 제거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